31장 3절에서 1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아멘. 예, 저희가 지금 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 때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두 증인과 두 선지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증인과 두 선지자 된 이 땅의 교회의 그 말씀 사역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가 두 증인과 두 선지자가 되어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두 증인이요 두 선지자인 교회가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떠한 삶을 겪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반응은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11장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 구절을 보았는데요. 두 선지자가 이 세상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선지자가 가르치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 말씀이 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와 철저히 반대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요. 구원자 예수님도 그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의 삶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전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죄인들이 이 두 선지자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여요. 그런데 예전에 초대교회처럼 육체적으로는 죽이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죽인다는 거죠. 이 세상이 예수님께 했듯 교회에게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가신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증거할 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들 속에는 우리도 참여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도 크건 작건 결국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고 결국에 천국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현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언제 더욱 극심하게 드러날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때에 더욱 극심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오시는데 바로 그때에 교회는 가장 극심하게 세상이 주는 미움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장 무기력하게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앞에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교회가 42달, 즉 1260일, 다시 말하면 3년 반이 가르치는 이 교회 시대, 이 말세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텐데 그 정한 기간이 끝날 때에 그 증거를 마치게 하실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큰 미움과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교회를 가장 미워하여 핍박하는 때가 올 것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교회가 증거를 마치게 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는 지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때가 바로 그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임하여 교회의 복음 증거가 끝날 때쯤에 사단의 최후 공격이 있을 것을 알려주세요. 사단이 최고로 교회를 미혹하고 참교회가 정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라도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 말씀이,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11장 7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 그렇죠? 그게 11장 7절인데 또 20장에 가면 사단이 무적행에서 잠깐 놓임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그것이 천년, 즉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보여주는 그 시대를 알려주고 있고요. 11장에서는 그 시대를 1260일, 42달 혹은 3년 반으로 알려주세요. 같은 교회 시대를 다른 숫자로 알려주시죠. 이 땅의 교회의 관점에서는 1260일 혹은 42달 혹은 3년 반으로 알려주시는 거고요. 천국교회의 관점에서는 천년 왕국을 교회 시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천국적인 관점에서는 천년 왕국, 천년으로 알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의 관점에서는 1260일, 42달, 3년 반. 이것을 같은 시대로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시기,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이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고 이 땅에서는 교회 시대, 말세 다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천년 동안, 즉 이 땅에서는 1260일 동안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 결박하여 던져 넣으셨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 결박된 채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사단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지금 사단은 아무 힘도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지금도 그의 종들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사단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시느냐? 그 의미를 알려주세요. 방금 읽었던 계시록 20장 3절을 보시면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천년이 찰 때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즉, 천년 왕국 동안 무적행에 갇히기 전에는 만국을 미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이죠. 구약 시대에서는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단을 무적행에 결박하여 열방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져서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때가 왔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이 끝날 때에, 즉 교회 시대의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사단이 잠깐 놓임을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단의 최후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사단이 놓임을 받을 때, 놓임을 받기 전에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했는데 놓임을 받은 후에는 다시 만국을 미혹하여 모든 세상 죄인들을 미혹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에 대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온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최후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디를 향한 공격인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그의 종들과 함께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더욱 온 세상이 하나 되어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복음을 대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잠깐 동안 세상을, 온 세상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예수님의 두 증인과 두 선지자를 핍박하여 죽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여 참 교회가 쇠하여 가고 망해가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계시록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서는 이 땅에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교회에 있는 동안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 천국의 현실은 어떠할 것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영광의 현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왜 보여주시느냐? 이 땅의 성도들도 비록 고난과 핍박의 현실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이 복된 천국의 현실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같은 현실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이지만 천국에서는 영광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7절에 그 천년이 참에 그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오늘 보면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같은 시대예요. 그 증언을 교회가 마칠 때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말세의 끝이 올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보면 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증인과 두 선지자가 가르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때가 다 지나가죠. 그때 짐승이 잠깐 노임을 받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지금 이 2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잠깐 천년왕국 후에 노임을 받아서 그의 종들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사방으로 둘러쌀 것이라. 온 세상이 교회의 대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1장 7절에서는 그것을 짐승이 노임을 받아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라. 같은 현실이에요. 사단이 교회를 죽이고 이기는 모습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의 미혹을 받은 세상 죄인들에 의해 핍박받고 죽으실 때에도 그러했죠. 사방으로 둘러싼 죄인들, 헤롯도 빌라도도 온 세상도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일 거라는 거죠.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사방으로 둘러싼 사단과 그 종들과 그 죄인들에 의해 정말 무기력하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으셨을 때 사단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이긴 건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즉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복음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로써 사단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이 교회 시대 끝에도 있을 거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인 사단과 그 종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불과 유황못이 가리키는 지옥 심판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천국 영광에 이를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교회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인다는 거죠. 정말 아무 힘도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정말 죽임을 당하는 것 하나에 무슨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자체로도 우리의 승리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망하여져 간다고 해도 그 작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는 천국 영광에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3절을 보시면 이때를 잠깐으로 표현하십니다.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고 잠깐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 계시록 11장에서는 9절과 11절에 이 시기를 가리켜 사흘 반 혹은 3일 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교회가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묻히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교회도 같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지만 계시록 11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처럼 교회도 구름을 타고 승천하여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이르게 돼요. 이렇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인 사단과 그 종들은 그들이 이긴 줄 알았지만 결국은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현실을 11장 8절에서 보여주십니다. 1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두 선지자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이 큰 성은요, 계시록 17장 나중에 보겠지만 큰 음녀라고도 하고요, 큰 성 바벨론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즉 멸망당할 악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소돔과 애굽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죠?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았었고 핍박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건져진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었죠. 소돔에서는 롯이 핍박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그 영이 탄식하였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롯을 그 소돔에서 구원하셨고 소돔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애굽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따라서 소돔과 이 애굽은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고요. 사단이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죄인들의 왕국. 여기서 먼저 교회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곳이 큰 성이요, 큰 음녀요, 바벨론이요,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시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또 어디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곳,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죽는 곳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죽는 곳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라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이 세상과 거짓 교회에 둘러싸여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참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도 함께 예수님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함께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믿는 성도와 교회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 같이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 그 고난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죽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어오는 9절에 보시면 이 세상 죄인들이 그 죽은 두 선지자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계시록 11장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끝까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는 모습이고요. 이 세상과 사단은 끝까지 교만한 모습이고 죄가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일 거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열방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경험했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조롱과 멸시, 이 시편이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도 사방으로 둘러싼 이 세상 죄인과 사단의 세력으로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요. 교회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를 받을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따라서 사단과 이 세상 죄인들의 죄가 가득 찰 거고요. 그들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 영광에 이를 것을 보여주세요.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에도 참여될 것입니다.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다 죽은 줄 알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영광 중에 부활하고 천국 승리에 예수님의 승천하심에도 참여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로 구원 역사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의 끝은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영광과 승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이 예수님 재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 승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결국이 이거고요. 구원 역사의 끝이 이것이고 우리 삶의 끝도 바로 이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 그날까지 잠시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도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 현실이 우리의 참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광의 현실이 우리의 참 현실임을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나그네 경주를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위로고요. 이 세상과 모든 고난을 이길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이 세상 죄인들의 끝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계시록 11장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10분의 1이나 7천명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은 자들의 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좋은 의미가 있죠. 엘리야가 나 하나만 남았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적이 있죠. 선지자들 다 죽고 나 하나만 남았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7천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좋은 의미로 이 7천명이 쓰였지만 이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남은 자들의 수가 부정적으로 쓰여요. 즉 말세의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상징적으로 7천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물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자는 심판에서 건져진 성도들로 볼 수도 있지만 세상 죄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서 영광에 이를 때까지 분명히 지켜주세요. 오늘도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현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대적이 있다는 것,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것, 물론 이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 여러 시련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렵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더욱더욱 기독교와 복음과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님이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어 예수님이 이르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받는 그 작은 고난 하나도 예수님의 고난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죽는 그곳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여겨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뚜렷한 예수님과 연합된 현실을 가진 복된 성도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부르심,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된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지키시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복된 현실을 예수님 안에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사단이 그 종들과 함께 우리를 대적하면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지키시어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영적 싸움을 믿음을 굳게 하여 잘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르게 될 예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굳게 바라보며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이길 힘을 얻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